같이 은혜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겠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성 폐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초긴장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여러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것이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폐렴에 걸린 사람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저녁에 하늘에 노을이 저 불긋불긋하면 다음날 날씨가 좋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자연계, 현실 세계를 분별하는 눈은 있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이 현재의 사건이 주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더 눈을 돌려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인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하고 이제 막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달 동안 우한 폐렴과 함께 전 세계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 여러 재림의 징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5개월째 산불이 지속되고 있고 12월 31일 1월 1일 인도네시아 홍수로 43명이 사망을 했고 1월 9일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는 화산이 분출했고 같은 날 페루에서는 홍수로 150개 이상의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1월 12일에는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탈화산 폭발로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월 14일 인도 카시미르 지역은 눈사태로 최소 67명이 사망했고 1월 24일에는 터키 지진으로 31명이 사망하고 1,6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재난이 일어났고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너희가 어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나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한 여러 징조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지금 이 경고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복된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같이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반드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 빼앗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준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에 대해 교훈해 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본문 29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방금 인용한 구절들은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관련해 논쟁과 다양한 해석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논쟁들은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라는 구절과 관련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보고 이 구절들의 해석과 관련해 제가 이해하고 믿고 있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먼저 문맥적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예루살렘과 관련해 종말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환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있을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자연적으로 우주적으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을 시켜 택하신 자들을 온 세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다음 본문의 비유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만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나무를 첨가시켜 기록했습니다. 아마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에만 집중하지 말고 모든 나무가 상징하는 이방인들도 보라라는 의도로 첨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의 종말은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특이하게 잎사귀가 나오면서 동시에 열매도 맺는 식물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늦은 봄이 되면 그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여 연하여지기 시작하고 잎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잎이 만개해 열매가 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곧 끝이 가까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 31절 32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즉 종말의 시작과 결말, 정확하게 7년 환란의 시작을 살아서 본 세대의 사람들은 그 끝을 살아서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해산의 고통을 목격한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탄생, 정확하게 천년왕국의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단 시작이 되면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화과나무나 다른 나무들이 싹을 낼 때 여름이 곧 끝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환란의 고통이 시작이 되면 모든 일이 성취되기까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정확하게 7년입니다. 그 7년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70번째 일입니다. 이런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대환란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을 알 수 있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지상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맥적으로 본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와 관련된 말씀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안전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이해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해와 관련해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잎사귀를 낸 1948년, 즉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1900여 년 만에 회복한 그때부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는 40년이니까 1988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1988년이 지나면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성경의 세대는 100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 세대는 40년이 아니고 1948년에 100년 뒤인 2048년을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또는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 이스라엘의 탄생, 즉 독립을 목격한 세대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아니면 1967년 예루살렘 회복을 목격한 세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탄생, 즉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예루살렘의 회복을 목격한 세대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전혀 엉뚱한 추측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종말 시계는 결국 이스라엘 시계입니다. 종말의 사건은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속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어느 정도 종말 시계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면서 이스라엘 평화안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해 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발을 사 결국 그 중재안은 즉각 거부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관련한 종말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더 나아가 중동세계와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그 시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천지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오심, 초림에 대해서는 300회 정도를 예언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1800회 정도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300회 정도 예언된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1800회 정도 예언된 재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장차 올 일들을 능히 피하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34절 3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본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단순한 경계의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과 술취함입니다. 여기 방탕함과 술취함이라는 단어는 성령 충만한 상태와 정반대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것은 세상에 대한 재미,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대한 재미와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취해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생활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만 바빴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에 대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후회하실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외부적인 행동으로서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지적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했다라고 지적합니다. 마음의 부패함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이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저 세상의 재미와 관심과 쾌락에만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인 동성애가 로세 때와 같이 날이 갈수록 세력을 얻어가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으로 인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목회자들과 만남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다라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데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법안을 올리고 부결되면 또 올리고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방금 제가 설명한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일들이지 지금 새삼스럽게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징조가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근거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도 죄악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까지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지금 죄악은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차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이 하나님의 저울에 계속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확인함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까지 거의 찼다 아니면 바로 마지막 때까지 찼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 시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영적인 방탕함과 술취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 기자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는 사람들만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세상과 벗대어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방탕함과 술취함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고하신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마음이 둔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봐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언급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폐렴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걱정하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안전하지만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까지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고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둔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적인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밋밋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영적으로 경고의 노란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휴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둔해진 것을 다시 영적으로 민감해지도록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은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 방법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해진 사람이 회복되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찬양으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법은 우리 육신의 건강유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심리적인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억지로라도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음식을 섭취한 만큼 반응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회복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입맛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여건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일부러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일은 우리 개개인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너희 개개인이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앙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스스로 개개인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7년 환난 전에 있게 될 휴거의 시기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떠나가고 다른 사람은 남게 되고 두 여성이 맷돌 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잠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모로 보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는 그 전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모두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모두 다 이와 같은 일들을 피하여 주님 앞에 서는 휴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